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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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 계시록의 주제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듯이 마지막 날에 있을 재앙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이 땅에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향해 달려가는 지상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그리고 이 지상교회와 대비되는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천상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 말씀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지상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상교회를 상징하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장차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있을 대환란과 심판에 관한 종말론적 계시가 이 4장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은 그 내용은요, 천상교회의 모습, 곧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천상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날의 종말의 때에 있을 그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약하면 3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으로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지상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마지막 날에 임할 환난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본론으로서 6장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3장과 6장, 이제 4장, 5장 이 사이에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천상교회의 모습이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있을 이 무서운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러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야 사람됨의 수치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상교회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인간의 죄악과 실패로 인한 심판과 저주를 먼저 보여주시지 않고요. 이기는 자, 곧 천상교회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될 천상의 예배를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기는 자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상급, 천상의 상급,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며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김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교회가 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요,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5장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사도 요한을 감동하셔서 천국의 환상을 보게 하실 뿐 아니라 하늘 보좌를 충만케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 일곱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온 천하에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곱 영은 온 천하에 충만하신,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 대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공허할 뿐입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의미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배의 의미가요, 이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worship, service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worship은요, worship, 가치를 의미하는 worth와 신분을 의미하는 십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월십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신분에 합당한 최고의 존경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 쉽게 말한다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최고의 존경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요. 그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각각 여섯 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눈이 날개와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네 생물은 무엇일까요? 학자마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 피조물 전체 중 생명을 가진 생명체 전체의 천상적 대표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네 생물로 대표되는 피조물, 생명이 있는 이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사고관습에 의하면요, 이 동일한 표현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요, 강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 표현이라고 합니다. 거룩함의 최상급. 즉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는, 거룩이 구별되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들과도 구별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자 또 어떤 분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요, 오늘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다시 말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천상의 모습을 동일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스랍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랍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두 날개로, 여섯 개가 있잖아요, 두 날개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스랍들이 자기의 얼굴을 이 날개로 가리우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스랍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 밝은 태양빛을 보는 것처럼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잘 여기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고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예배를 초월히 할 수 있을까요? 예배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하셨고 또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을 보시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을 보니까요,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0절에도 보면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 내생물은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고, 24 장로는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곧 천상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왕자라고 하죠, 왕자. 이 왕자는요, 한 나라의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듯이 이 하늘 보좌는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통치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이 순간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라는 이 말은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의 공식 칭호였습니다. 또 이 합당하다는 말은요 로마 황제의 승리의 입성 때 사용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즉 당시 로마 시민들은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을 할 때 이 로마 황제에게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고요. 또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황제에게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들어가게 될, 참여하게 될 천상의 예배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장차 들어갈 그 천상에서는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우리 주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천상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 그 누구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겨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과학자들이 창조의 신비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절대로 그들은 창조의 신비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IQ가 뭐 150, 60, 200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 이 위대한 창조의 신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며 감격하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심판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요, 요한계시록 8장 5절,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일곱 인을 떼신 후에, 일곱 나팔을 떼신 후에, 일곱 대접 심판을 그것을 떼신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 이 5절에 기록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나는 이 말씀은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심판자이심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악인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끊임없이 들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예배는 없고 예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예배를 통해서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이 불편한 분들은요, 이 땅에서 온전한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분들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예배에 참된 감격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분들은 영원한 예배가 있는 이 천국이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란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은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도요, 생명이 있는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는 내생물이, 이 내생물들이 천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내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46편 2절에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해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4 장로는요, 구원받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즉 완성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천상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권위 앞에 자발적으로 겸손히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 권능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굴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이죠. 또한 이 경배라는 말은요, 정중한 예를 갖추어 경의를 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24 장로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엄과 권위 앞에 자발적으로 겸손히 굴복하며 엎드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경의를 표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찬양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천상에서 지금도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그 영광을 사람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24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24 장로들이 드리는 이 관은요, 승리자가 받는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곧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상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근데 24 장로들은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쉽게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존귀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어떠한 이유와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면류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장로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을 영광은 없습니다. 내가 받을 영광은 없습니다. 내가 받을 면류관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높임을 받아서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